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기 전까지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이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그 순서상 예수님의 그 시험이 먼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 먼저 된 이 사건은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함축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의 악한 괴계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시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시험 사건은 사단의 정체와 악한 괴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하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하였는데, 그리고 그의 실패와 그의 타락의 그 결과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사단의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두 번째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것을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단은 총 세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은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시험할 때 사단은 선악과를 따 먹으라 그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렇게 시험하였는데,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줄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어서 그 떡을 먹으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던 분이시기에 몹시 시장하셨고 그의 육체는 양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사단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인성과 신성, 완전하신 인성과 완전하신 신성이 하나로 되어 계시는 분이신데, 그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거나 또 섞이지 않고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많은 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그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신성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는 신성을 제한하시고 인성으로서만 그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아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그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그것을 아담의 저주를 다시 되돌리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으니 배고픔을 참지 말고 기적을 일으켜서 돌이 떡이 되게 하여서 그렇게 해서 너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 말씀해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교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두 번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몇 가지 그 교리를 아는 것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성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감성적인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그런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인격적인 것이 되어야만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야 하는 것이고 이 감동된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도록 역사할 때에 그 지식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며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수학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공부하길 싫어하잖아요. 입시를 앞두고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긴장감 가운데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포장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정콕을 탁 찌르신 거예요. 나가서 생선을 팔래? 그럼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그때 이후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군대를 제대할 때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 이제 한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한 내무반에서 지냈던 사람들과 연병장에서 쫙 두 줄로 서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갑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습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나는 이제 다 그 의무를 마치고 간다 하면서 걱정도 해주고 두들겨주고 이렇게 정문 앞에 서면 이제 더블백을 메고 군용 트럭에 탑니다. 그러면 이제 군용 트럭이 출발을 하면 우리 부대선 그랬어요. 둘, 셋 하면 모든 그 전우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부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우리 선임들을 떠나보냈어요. 아, 오늘 누가 제대하는구나.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제대를 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문제를 정곡으로 찌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을 먹고 그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하는 것으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한 몸이 아플 때에도 여전히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삶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묵상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셔서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의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누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조차도 때로는 제한해야 할 만큼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일이라고 하는 그 극한의 시간 동안에 금식하시며 줄이셨지만 기적을 사용해서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우선되어야 함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두 번 그렇게 기억이 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2박 3일 금식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뭐 막 떠들고 재밌게 잘 지냈어요. 이틀째 딱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사라졌어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2박 3일을 지냈는데 야, 이 금식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금식이 빨리 끝나면 뭘 먹을지 먹을 것만 계속 머리에 이렇게 떠 생각이 나는 두 번째는 아마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때 제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40일 금식이 야 이거는 정말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뭐 제가 금식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40일을 줄이시며 금식하시면서도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행로에 매우 피곤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마을에 떡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그 기쁜 그 감격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중에 제자들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사온 그 음식을 잡수시라고 내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며, 그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며 그 위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깊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묵상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한 그러한 삶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처음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무거운 일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서 그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즐거움을 맛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을 당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상처를 당하고 많이 좌절되고 낙담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어떠한 일들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이 새롭진 않지요. 뭔가 새로운 반찬, 새로운 요리들을 찾아서 미식가들이 이렇게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신령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천사들이 먹는 그 하늘의 양식, 그 신령한 양식을 먹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 주시는 그런 즐거움들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성경을 펼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 역사할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간에 그 고난 가운데서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여러분이 그 고난에 휩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빛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시험과 이 두 번째 시험은 많은 부분에서 그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오늘 같이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6절과 또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에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첫 번째 시험에서 쓰디쓴 실패를 맛본 사단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가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6절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의 인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그 단어를 조금 강조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it is writte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시편 91편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높은 곳에 뛰어내릴지라도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사자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영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단이 성경을 인용할 때에 그가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 성경의 그 한 부분을 문맥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의 일부분만을 인용해서 어떠한 주장을 한다면 성경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성경에서 인용해서 자신들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정말 사악한 것이고 그리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 91편에 보면 사탄이 9절 말씀을 사실 이 시편 91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 말씀을 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9절 말씀은 교묘하게 감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그 본문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그것을 잘 생각하고 말씀을 적용해야지 그냥 아무에게나 그 말씀을 다 증거하게 되면 그것이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편 91편에서는 9절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로 자신의 거처를 삼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온 삶을 맡기기를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제가 해석한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인 워런 위어스비를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카고 무디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많은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워런 위어스비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본문에 보면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되었는데 이 내 모든 길이라고 하는 그 말을 in his way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전폭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 나갈 때에 그들이 어떠한 위험과 반대와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 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건지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을 몰아갈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사의 굴이 있는데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고 내가 견디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 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어떡합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그래서 농사를 져서 추수해서 먹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방법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벌어먹었으니까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몰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폭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그렇게 풀어야 하는데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들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에베소에 올라가면 그가 결박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끌려갈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에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을 건지십니다. 배가 파선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결코 막혀지지 않고 오히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배가 파선을 당하죠. 그러나 바다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추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는 그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배에 빠졌던 사람들이 불가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바울이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다가 그 모닥불에 던져놓는데 하필 그 모닥 그 바울이 잡은 그 나무에 그 독사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에 넣는 순간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죄인이로다.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구나. 공의, justice.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justice가 이 바울을 붙잡았다. 그래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원주민들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더 놀라는 것입니다. 그 뱀이 얼마나 맹렬한 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뱀에 물려도 멀쩡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또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많은 반대를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결코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 그가 죄수의 신분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 로마 시대의 높은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들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범죄하는 사람이 되도록,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단이 지금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있어야 될 in your way, 워런 위어스비의 그 해석에 의하면 in his way라고 하는 그 말을 싹 떼어놓고 문맥과 상관없이 띄어가지고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줄이신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려야 하는 그 원수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그가 인용해서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서 배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이 부분 뒷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완전하게 지으셨던 그 아담이 실패한 그 일, 아담이 실패하여서 온 인류 하여금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하였던 그 실패하였던 일을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그것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으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그 첫 번째 무기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낙담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증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령한 기쁨이 될 것이고 또한 만족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을 취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낙담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하는 말씀이며 또 기뻐하게 하는 말씀이며 즐거워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땅에 있는 양식으로 배부르며 또 만족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천국의 그 양식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가 채움을 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며 얼마나 사악하며 그가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그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오늘도 보여주셨사오니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세 번의 그 성경을 인용하시며 사단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